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연합이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의 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에서 노숙 중인 난민들이 당국과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스 최대 항구인 피라에우스에서 노숙하고 있는 약 4,700여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어제 항구 관리들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카메라에 포착된 사진에는 젊은 남성들이 도로 중앙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며 교통을 방해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주동자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유럽연합이 200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터키로 되돌려 보낸 지 이틀 만에 발생했습니다. 터키와의 협약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이번 조치는 그러나 인권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았으며 유럽연합의 난민 계획을 수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유럽연합 관리들은 어제 이민자들을 무조건 터키로 송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들에게 추방 전 5일간 망명신청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나마의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 대통령은 이른바 파나마 문서 파문에 따라 국가의 재정 관행을 검토하기 위한 독립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립위원회는 국가의 현행 관행들을 평가하고 재정과 사법체계의 투명성 강화 조치에 대해 제안할 국내와 국제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바렐라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바렐라 대통령은 또 파나마는 독립위원회의 제안들을 다른 나라와 공유해 공동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프랑스는 파나마를 세계 조세 회피처 명단에 올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도 그같이 지정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터키 내 시리아 접경 지역에 로켓포탄이 떨어져 3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로켓은 시리아 북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로켓은 어제 터키 국경 마을 킬리스 지역의 한 주택을 타격했으며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는 현지 주민들이 잠옷 차림으로 건물 잔해 주변에 몰려있는 모습이 방영됐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수용돼 있는 터키 킬리스 지역은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의 포탄 공격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ISIL이 발사한 포탄으로 어린이 등 두 명이 숨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고향인 뉴욕주 경선을 앞두고 후보 지명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어젯밤 뉴욕시 외곽에서 가진 유세에서 경쟁 상대인 테드 크루즈 후보가 앞서 토론회에서 언급한 뉴욕의 가치에 대한 발언을 거듭 문제 삼았습니다. 크루즈 후보는 당시 뉴욕의 가치에 대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뉴욕 주민들은 모욕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이는 자유주의 정치인들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오는 19일 실시되는 뉴욕주 예비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크루즈 후보와 존 케이식 후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경우 버니 샌더스 후보는 지난 5일 위스콘신주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이에 대해 샌더스 후보의 구상들은 수치만 제시할 뿐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덜란드 국민들은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의 무역협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어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61%가 이 협정에 반대했고 찬성은 38%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는 협정을 비준하려 했던 네덜란드 의회에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마크 루테 네덜란드 총리는 정부가 의회와 유럽 우방국들과 협의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 며칠이나 몇 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민투표 개표 결과는 오는 12일쯤 공식 발표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에어백 사고로 17살 소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소녀는 전 세계 에어백 결함으로 인한 미국 내 11번째 사망자로 기록됐습니다. 미 텍사스주 당국은 지난달 말 2002년식 혼다 시빅 차량을 운전하던 중 뒤에서 다른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이 소녀가 핸들에 장착되어 있던 에어백에서 나온 쇳조각이 목에 박혀 동맥에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결함이 있는 이 에어백은 일본의 타카타사가 제작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에어백을 장착한 수많은 차량들이 회수 조치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북한 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프놈펜에서만 최근 세 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나도 마지막에 3월에 닫았어요. 고리시장이 먼저 닫고
한국 정부는 중국이 최근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을 발표한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의 전면적 이행을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음 달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핵실험과 같은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3m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북한 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프놈펜에서만 최근 세 곳이 문을 닫았고 나머지 식당들도 손님이 없어 폐업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인 관광객들이 발길을 끄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식 캄보디아 한인 회장은 6일 VOA에 수도 프놈펜의 북한 식당 6곳 가운데 3곳이 문을 닫았다고 말했습니다.
능라도 마지막에 3월에 닫았어요. 고리시장이 먼저 닫고 능라도가 채 얼마 안 돼서 닫고 대동강은 옛날에 수리를 했었어요. 문을 닫고 지난달에 오픈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하지 못하고 문 닫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 회장은 캄보디아 한인회가 지난 2월부터 북한 식당을 가지 말자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친 뒤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성공단을 우리가 철수하고 나서부터 우리가 대대적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맹민 한글이 대사롭습니까? 시작을 했죠. 뭐 맹민 한글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뭐 핵을 만드는데 북한 정부에서 그런 돈을 외국에서 모아진 돈을 가지고 그런 수소폭탄, 핵폭탄을 만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했던 것에서 시작을 했고요.
김 회장은 희은지 한인식품점과 식당들에 북한 식당 출입을 하지 말자는 포스터를 붙이고 한인 여행사들의 일일이 전화를 걸어 출입을 삼가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인의 회원들과 함께 북한 식당 앞에서 출입 자제를 요청하는 캠페인도 펼쳤다고 전했습니다.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도 현지 한인들에게 북한 식당 이용을 자제토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재외동포신문은 6일 김원진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가 최근 교민간담회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며 북한 식당 출입을 삼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결과 한인들은 이제 북한 식당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입니다.
처음에는 평양 냉면이나 북한 식당이 줄을 이렇게 차를 세워가지고 막 차 대기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나 현지 사람이 온 것 외로 한국 사람은 전혀 발길이 끊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완전히 소멸됐다고 봐야죠. 지금 세계에 있는 평양 식당들이 거의 문 닫은 상태예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북한 식당을 찾는 손님 가운데 80에서 90%를 차지하는 한국인들의 발길이 끊기자 식당들이 바로 타격을 입었다는 겁니다. 김 회장은 타격이 커지자 북한 측 관계자들이 한인 식품점에 찾아와 포스터를 떼라며 항의까지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인들 스스로 북한 식당 이용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돼 별다른 영향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놈펜은 5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 식당이 평양 냉면관과 대동강 식당 두 곳에 불과했지만 이후 네 곳이 추가로 개업해 성업 중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쉬운 게 다라는 프놈펜의 다른 한인 식당들과 달리 북한 식당들은 노래방을 설치하고 여성 종업원들까지 동원해 매우 적극적으로 손님들을 유치하면서 호황을 누렸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가씨들이 그 노래 부르고 뭐 손님을 뭐 이렇게 손님들 많이 유치했었어요. 또 옛날 북한 식당이 아니었었어요. 요즘은 상당히 많이 노골적으로 손님을 많이 유치하는 것을 저도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런 공격적인 영업 덕분에 최근엔 북한 식당들의 연간 수입이 25만에서 40만 달러까지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시엠립의 북한 식당 두 곳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병 시엠립 한인회장은 6일 VOA에 북한 식당을 찾는 손님들은 이제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거의 손님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
옛날에는 그럼 버스들이 뭐 많고 그랬나요? 손님들 북적거리고 그랬나요?
그렇죠. 뭐 그런 일이 없을 때는 거의 저녁에 일반 손님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만석이었죠.
아, 그 정도로 잘 됐군요.
네, 거의 뭐 한국 관광객에 의존해서 경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특히 관광지이기 때문에 사업가들이 오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앙코르와트 유적지로 유명한 시엠립은 해마다 한국인 관광객 40여만 명이 찾기 때문에 한국인 손님이 없으면 북한 식당은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주 회장은 또 북한이 외화벌이 목적으로 직접 투자해 세운 앙코르 파노라마 박물관 역시 한국 단체 관광객들이 찾지 않으면서 운영을 거의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도 지금 거의 뭐 이렇게 피하는 폐점이랄까 아직까지 어떤 뭐 손님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국이 안 들어가니까.
시엠립을 찾는 관광객은 대부분 한국인과 중국인들인데 요금을 넉넉하게 낼 수 있는 한국인들이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현지 여행사 관계자는 한국 재외동포신문에 한국 당국으로부터 북한 식당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공식 요청이 있었고 북한 정권의 핵 위협으로 한인 사회에서도 북한 식당 이용을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퍼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북한 정권의 돈줄을 죄려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 일환으로 해외 북한 식당 이용을 자제할 것을 국민들에게 권고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뿐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상당수 지역에서 북한 식당들이 문을 닫거나 영업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최근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을 발표한 것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이 민생 목적은 예외일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이 제재의 구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에 전면적이고 완전한 이행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는데 이번 이러한 조치가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우리 정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 대변인은 앞으로도 중국 측과 안보리 결의 이행과 북한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건 물론 미국과 일본, 호주 등 우방국들과 협력해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5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구체적 이행 조치로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25가지 품목을 발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 구체적인 이행 조치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입 금지 품목엔 석탄과 철, 철광석을 포함해 금, 티타늄, 히토류 등 지하자원 20가지가 포함됐습니다. 다만 석탄과 철, 철광석은 민생 목적일 경우, 즉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과 무관하거나 기존 북한 제재 결의안에 위반되지 않을 땐 수입을 허용한다고 중국은 밝혔습니다.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북 제재 이행을 공식화하면서 북중 교역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중국에 석탄과 철광석, 철강 등의 광물 수출로 연간 15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민생 목적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 게 제재의 구멍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단둥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접경 지역의 중국인 무역상이 지린성 연변자치주 업체에게 북한산 철광 수입 의사를 타진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이 업체는 북한산 철광석을 차량에 실어 연변주 접경 도시를 통해 중국에 반입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지난달 30일 북중 접경 지역에서 만난 중국 밀수업자를 인용해 이 업자가 거의 매일 북한으로 곡물과 자동차 부품 등의 물품을 밀반출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밀수업자는 제재가 큰 의미가 없다면서 오히려 밀수업자들은 제재 강화를 기회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법적인 화물 운송이 줄면서 북한 주민들은 밀수업자들로부터 더 많은 물품을 사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며 제재 이후 산업용 화학 물질이나 철강의 수요가 늘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북한이 근로자들을 대거 중국에 보내는 것도 유엔 결의에 노동자 파견 금지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외화벌이에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민생 목적이라는 예외 조항 자체가 상당히 애매한 만큼 북중 양측이 빠져나갈 구멍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남북물류포럼 김영윤 박사의 설명입니다.
제재는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정확하게 제대로 이어지지는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왜? 민생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가 어떤 것이냐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이 없거든요. 이 세상에 물건치고 민생하고 관련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처음부터 그런 점을 염두에 둔 것이죠.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김 박사는 북한이 너무 막 나가는 것에 대해선 중국이 어느 정도 제재를 하겠지만 그것이 중국의 이해관계에 결부될 경우엔 중국은 자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에 서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동화대학교 우수근 교수도 중국이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만큼 강경한 조치만을 취할 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광물과 석탄 민생용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것도 중국이 여지를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민생용이라는 여지를 남겨준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다른 쪽으로 무기날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 교수는 다만 중국이 사실상 북한 경제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중국이 대북 제재를 강력히 이행하면 김정은 정권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이상숙 박사는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의지는 확실히 확인됐지만 과연 지방 하부 조직까지 제재에 동참할지 여부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음 달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핵실험과 같은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또 4차 핵실험 이후 취해진 국제사회 추가 대북 제재가 북한 지도부의 생각을 바꾸는데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 21세기 평화연구소는 최근 한국의 북한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7차 노동당 대회를 전후에 북한이 어떤 전략적 행보를 보일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북한이 당대회 전에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전문가들이 55%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15%에 그쳤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실장 이수석 박사입니다.
북한이 대북제재 압박 국면에 처해서 자신들의 유화정책으로 나올 수는 없고 오히려 더 세게 국제사회 대북제재도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들은 자신이 갈 길을 간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에 차라리 협상용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차 핵실험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박사는 이번 당 대회에 중국과 러시아가 비중 있는 인물을 축하 사절로 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은 어차피 고립된 상황에서 내갈 길을 가겠다는 식의 선택을 함으로써 협상의 주도권을 노리는 쪽으로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정성장 박사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변화 등을 다룬 발표문을 내고 북한이 당 대회 전에 5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정 박사는 북한이 언제라도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내년에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또는 다음 달 7차 당대회 전에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박사는 특히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증폭률을 높인 수소탄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4차 핵실험 이후 취해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태도를 바꾸기 힘들 것이라는 평가 때문입니다. 화정평화재단의 설문조사에서도 올해 단행된 대북제재 효과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의 70%가 과거보다 고통을 주겠지만 실질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수석 박사는 이와 관련해 지금의 대북제재는 북한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수준이지만 아직 시행 초기 단계라며 국제사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성실하게 제재를 이행하느냐에 따라 북한의 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화정평화재단의 설문조사에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과 관련해선 김정일 시대보다 낮아졌다는 견해가 많이 나왔습니다. 권력 엘리트 그룹에 대한 장악력과 주민들의 지지 정도가 김정일 시대보다 떨어졌다는 응답이 각각 59%와 65%였습니다. 그러나 김 제1위원장의 집권 초와 비교하면 엘리트 계층에 대한 장악력은 나아지고 있다는 대답이 68%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 부영욱 박사입니다.
김정은이 지지난해부터죠. 공포정치를 가속화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통일대전을 운운하면서 그 불시에 이렇게 군부대를 시찰해가지고 지휘관들을 견제하는 그런 수법을 많이 썼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김정은에 대한 복종, 충성심, 경쟁을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군 장악력을 확대해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7차 당대회를 통해 김 제1위원장에 이어 실질적인 2인자로 부상할 인물로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꼽은 응답자가 23%로 가장 많았고 이어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이 21%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북한 전문가는 김여정의 경우 활동 영역을 선전선동부에서 조직 지도부로 넓힐 수 있고 김원웅은 이른바 숙청정치의 핵심 역할을 하면서 김 제1위원장의 신임을 얻어 자연스럽게 실세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지난 2011년 이후 5년 연속 사형을 집행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특히 국제법상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인 Amnesty International은 6일 발표한 2015년 사형 선고와 집행 보고서에서 북한을 2011년 이후 5년 연속 사형을 집행한 11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 범죄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실제로 집행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보도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15명의 북한 고위 당국자들이 처형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최영건 부총리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처형됐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양강도에서 지난해 9월에 탈북자들을 도운 혐의로 5명이 처형됐다는 보도도 있었다는 겁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전문가인 키아라 산조로지오 연구원은 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사형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eath penalty continues to be used for a wide range of offenses, which including acts that should not even be classified as crimes.
북한이 국제법 아래서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북한이 부패 같은 경제 범죄와 탈북 지원 행위에 대해서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산조로지오 연구원은 사형 집행에 이르는 북한의 재판이 매우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행태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중대한 인권 침해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ou know, the death penalty is probably just the tip of the iceberg when it comes to how human rights are not respected nor protected.
북한의 사형 제도는 북한에서 인권이 얼마나 존중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산조로지오 연구원은 북한 당국에 즉각 사형 집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자의적인 처형을 막기 위해 사형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적 안전 조치를 시행하고 사형 관련 법률을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람이 적어도 1634명으로 전년에 비해 54%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사형 집행을 기록한 1989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에는 중국을 비롯해 벨라루스와 베트남, 북한, 말레이시아, 라오스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조사가 어려운 나라의 집행 건수는 빠져 있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한 나라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해마다 수천 명을 사형에 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은 외국의 주요 기관들이 매긴 국가 위험도 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국가 위험도는 훨씬 낮았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국가 위험도가 여전히 전 세계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북한 동북아연구센터가 몇몇 외국 기관이 매긴 국가 위험도 순위를 조사한 결과 북한은 2015년도에도 여전히 위험도가 높은 국가군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영국의 금융전문지 유로머니가 공개한 국가 위험도 순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평가 대상 186개 나라 가운데 181위를 기록했습니다. 정치 안정과 경제 성과, 채무 불이행 여부, 자본시장 등 9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되는 유로머니 국가 위험도는 순위가 낮을수록 위험도가 높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과 2007년에는 유로머니 순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 순위에서 2015년 상반기에 21위, 하반기에는 22위에 올랐습니다. 2015년 한국의 국가 위험도는 전년과 비교해 한 계단씩 낮아졌습니다. 또 세계 140개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ICRG 순위에서도 북한은 지난해 상반기 130위, 하반기 128위로 역시 위험도가 매우 높은 순위에 머물렀습니다. ICRG는 미국의 투자위험 분석단체인 TRS가 정치, 경제, 금융 위험도를 근거로 해 매긴 순위입니다. 북한의 ICRG 순위는 지난 2012년 이래 3년 동안 134위에 머물다 2015년에 조금 상승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ICRG 순위는 지난해 상반기에 13위, 하반기에는 19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국가위험도 평가에서는 북한이 최하위인 7등급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 OECD의 국가위험도 평가에서 줄곧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 순위는 0에서 7까지 전체 8등급으로 등급이 낮을수록 국가위험도가 낮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4년 이후 고소득 국가로 들어가 OECD의 국가위험도 평가에서 제외됐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영국 정부가 중국 내 탈북 여성 인신매매 문제를 중국 정부에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정부가 영국 중국 인권대회에서 중국 내 탈북자 인신매매 문제를 다루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의 조이스 애널레이 부장관은 지난 1일 상원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애널레이 부장관은 중국 내 탈북자 인신매매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중국과 어떤 공동사업을 벌였는지 묻는 데이빗 엘튼 상원의원의 질문에 아무런 실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 탈북자 인신매매 문제를 차기 영국 중국 인권대화 의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중국은 해마다 인권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경우 4월 22일에 22차 대회가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지난해 인권대화에서 영국은 중국 정부의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악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나라에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 난민협약상의 이른바 농르플망 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국 외교부의 휴고 스와이어 부장관은 지난 1월 의회 답변에서 올해 인권대화가 3월이나 4월에 열릴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 인신매매 문제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사만다 파워 대사는 지난달 18일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서 열린 북한 여성들의 목소리 억압과 회복이라는 제목의 행사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 인신매매 실태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Traffickers exploit the desperate situation of these women, promising them jobs in other parts of North Korea or in neighboring countries.
인신매매범들이 탈북 여성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일자리를 준다고 유인한 뒤 강제 결혼과 가정부, 매춘부 등으로 팔아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은 체포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것을 우려해 당국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다고 파워 대사는 지적했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조진의 재미 탈북민연대 대표도 지난달 22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프리카 세계보건 국제인권 국제기구 소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서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겪고 있는 끔찍한 인신매매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She was dragged away by human trafficker. She was repressed and presumably imprisoned.
중국의 인신매매범들이 북한을 가까스로 탈출한 17세 여성을 성폭행하고 임신을 하자 강제로 낙태를 유도하는 약을 먹였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탈북자 구출과 정착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조 대표는 이 두 사례는 자신들이 구출한 탈북 여성들의 이야기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서울에 정착한 탈북자 이현서 씨도 지난 23일 캐나다 상원에서 열린 북한인권 청문회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 인신매매 실태를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스웨덴 정부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와 국제적십자사 등의 대북 사업에 총 213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양 지원과 식수, 위생, 보건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는 4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서 스웨덴 정부가 대북 구호 사업에 총 213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스웨덴 적십자사를 통해 국제적십자사 IFRC의 대북 사업에 미화 93만 8천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북한에서 재난관리와 보건, 식수, 위생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또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대북 사업에 미화 64만 5천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금은 취약계층에 미량 영양 보충제를 제공하는 등 영양 지원과 식수, 위생, 보건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앞서 유니세프는 올해 초 공개한 2016 대북 지원 사업 계획 보고서에서 올해 사업에 1,8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북한 취약계층에 미량 영양 보충제를 지원하고 영양실조 관리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식수와 위생 사업에 500만 달러를 투입해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위생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데 450만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어린이들에게 1년에 2번 구충제를 나눠주고 비타민 A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스웨덴 정부는 국제구호단체 Save the Children에 미화 55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이 단체는 함경남도에서 식수 위생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시다의 소피아 웬글린 대변인은 앞서 지난 3월 VOA에 올해 스웨덴 정부의 총 대북 지원 예산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규모와 지원 단체 면에서는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해 대북 구호 사업에 39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스웨덴 정부의 지원을 받은 단체는 유니세프와 스웨덴 적십자사, Save the Children, 프랑스 구호단체 프리미어 어전스, 국제구호단체 핸디캡 인터내셔널, 아일랜드 비정부기구 컨선 월드와이드 등 총 6개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인 이베이에서 900개가량의 북한제 물건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지와 훈장, 엽서, 책자 등이 많고 일부 물품은 미화 1,000달러의 가격표가 붙기도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물건을 사고 파는 이베이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북한 관련 물품은 약 8,000점에 달했습니다. 이들 물품은 북한의 영문명인 노스코리아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8,000점 가운데 제3국에서 재인쇄된 포스터 등을 제외하면 실제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은 891개에 달했습니다. 가장 많은 물품은 배지와 훈장으로 김일성 주석 등 초상화가 담긴 초상휘장과 올림픽 참가와 같은 특별한 행사 때 착용한 듯한 배지, 그리고 1950년대에 만들어진 훈장 등 389점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어 북한의 다양한 풍경 등을 담은 엽서와 우표 등이 170점, 김정일 선집과 같은 북한 홍보책자와 사진첩이 96점이었고, 북한에서 제작된 영화나 음반 등 DVD와 LP판이 54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사용되는 일반 물품인 인민군모와 달력, 고려항공 탑승권, 그리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일면에 인쇄된 노동신문도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포장을 뜯지 않은 북한산 담배도 30갑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들 물품은 대체로 미화 20달러 미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령 날짜가 지난 노동신문은 4달러 95센트, 담배는 5달러이고 엽서 등은 희소 가치에 따라 1달러에서 20달러까지 다양한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물품에는 고가의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특히 전사의 영예 훈장이란 이름으로 두 점이 올라온 작은 배지 형태의 훈장은 각각 999달러의 가격이 매겨져 있고, 1959년 내무성이라고 인쇄된 실크 깃발과 안면의 인공기와 함께 뒷면에 조선 선수들이 드림이라고 써있는 삼각 깃발은 각각 700달러의 가격표가 붙었습니다. 또 북한 AK 소총에 장착할 수 있는 총검은 600달러, 조선말 대사전 3권 세트와 김일성 주석이 80세 생일을 기념해 제작된 사진첩은 각각 590달러와 550달러입니다. 평북 87-622번의 자동차 번호판은 495달러라는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들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불가리아 등지 출신 판매자들이 과거 판매 기록이 수천 건을 넘은 점으로 미뤄볼 때 각각의 가치에 맞는 적정 금액이 매겨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특유의 폐쇄적인 분위기가 전 세계 수집가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이것이 이들 물품에 대한 거래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2001년 미국 정부로부터 북한산 우표 구매를 허가받아 미국에 유통시켰던 우표 거래회사 미스틱 스탬프의 도널드 썬드먼 대표는 수집가들은 북한과 같은 닫혀있는 나라를 더 알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Collectors are auto collectors just like stamps. But an unusual country like North Korea hadn't been on the U.S. market since the Korean War. Its history.
썬드먼 대표는 특히 우표의 경우 한국 전쟁 이후 미국에 유입된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공격적인 내용이 담긴 것이어도 이를 통해 북한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는 통로로 삼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베이는 인터넷에서 일반 판매자와 거래자를 연결해주는 판매 중개 형태의 사업체로 8억 개의 물품이 등록돼 40여 개 나라에서 약 1억 6천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을 중국산으로 판매해 논란이 됐던 호주의 세계적인 의류업체가 사과 성명과 함께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하청업체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북한산 제품의 판매 수익을 전액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주의 세계적인 서핑 레저 전문 의류업체인 립컬이 논란이 됐던 북한산 제품 판매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국제 레저 분야 전문 매체인 더 이너시아는 3일 립컬이 북한의 의류 생산을 맡긴 하청업체와 계약을 끊는 등 6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립켈은 자체 조사 결과 북한산 제품의 공급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광범위했다며 4,000점의 제품이 유럽과 호주, 캐나다, 아르헨티나, 칠레 등으로 선적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생산된 7종류의 모든 옷을 전 세계 모든 매장에서 철수하고 관련 제품을 폐기하거나 비매를 전제로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산 제품을 구입한 고객이 요구할 경우 금액을 모두 반환 또는 교환해주고 하청업체에 본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 업체에 주문을 하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의 북한산 제품 논란은 지난 2월 호주 유력 매체인 시드니 모닝 헤럴드 신문의 보도로 제기됐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해 북한을 방문했던 호주 기업인이 북한 당국이 주선한 의류 공장 방문 중 중국산으로 표기된 립켈 제품을 생산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동강 의류회사 노동자들이 립컬의 2015 겨울용 의류 일부를 생산했고 이 의류가 중국산으로 둔갑해 해외 매장에서 판매되었습니다. 호주 언론들은 북한 노동자들이 장시간의 노동과 최소한의 임금도 보장받지 못한 채 노예처럼 착취를 당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립컬이 소비자를 속였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립컬은 하도급 업체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소매업체에 물품이 전달된 뒤에야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노조단체와 국제인권단체들이 비난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 호주지부 대표는 립겔이 몰랐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기업들이 도덕적으로나 국제인권의 틀 안에서 인권침해의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호주 노조단체들은 기업이 노동자들의 인권보호보다 끝없이 값싼 노동력만 찾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와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의 노동자들이 나라 안팎에서 모두 북한 정권에 의한 심각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고 일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특히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북한 업체에 하청을 주고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건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에 동참하는 무책임하고 비도덕적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립컬은 성명에서 북한산 제품의 판매 수익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다며 판매 수익은 약속대로 모두 기부하고 앞으로는 제품이 적법한 공장에서 생산되는지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립컬이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건 이 문제가 노예 노동 문제로 확산돼 기업 이미지 악화와 판매 부진으로 이어져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인권소비자단체들은 전통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비도덕적 기업이 확인될 경우 시정 요구와 함께 강력한 불매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립컬은 성명에서 이번 사태에 거듭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자신들은 어떤 나라의 일터에서도 노동자들이 인권을 유린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 서울의 여의도 일대는 봄꽃 축제가 한창인데요. 축제 현장에서는 통일을 기원하는 꽃탑 제막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통일 봄꽃에 물들다. 평화통일 리본 달김이 통일 기원 꽃.
한국은 지금 벚꽃이 만발한데요. 지난 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는 봄꽃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 현장인 여의서로 서강대교 남단 부근에는 통일을 기원하는 꽃탑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5일 오전에는 통일의 문 리본 자르기 행사와 통일 기원 꽃탑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영등포구협의회의 김원국 회장입니다.
예, 올해가 분단 71번째 맞는 해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광복 71번째 맞는 해이고 물론 저 봄맞이 봄복구축제는 우리가 금년에 12번째인데 이번에 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봄복구축제를 이루는 것은 8천만 국민이 동포가 모두가 좀 한 마음 한 뜻으로 국민 통일이 돼서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평화 통일을 빨리 좀 앞당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봄복국 축제를 갖게 됐습니다.
통일기원 꽃탑은 통일을 염원하는 태극문양으로 세워졌습니다.
꽃탑은 반아치와 태극문양이 되어 있을 겁니다. 또 여기에는 북한 동포뿐이 아니고 다른 국민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얼마나 행복해요.
제막식 부대 행사로는 평화통일 염원 리본 달기가 있는데요. 봄꽃 축제에 함께한 시민들이 긴 천에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글을 적어 계시대에 전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통일 북한 동포들에게 저희 메시지 남기고 있는데요. 지금 뭐 외국분들도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고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옆에는 지금 북한에서 오신 특별 공연단도 있고 되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고요. 메시지 남겨주시면 지금 저희가 풍선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셔서 벚꽃이랑 지금 리본이랑 잘 어우러져서 멋진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벚꽃 축제로 많이 와주세요.
평화통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빨리 대한민국이 빨리 평화통일 되자고 맞아요. 북한하고 이제 그래 하는 거예요.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지요.
청명이고 날씨도 너무 좋은데 사실 이리 여의도 봄꽃축제에서 이 평화통일에 대해서 논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항상 국민들이 우리가 염원하기는 통일이 있잖아요. 이 화창한 벚꽃과 함께 정말 통일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적었는데 빨리 하루빨리 얼른 통일이 돼가지고 얼른 흩어진 가족 만나자고.
꽃도 뭐 지금 너무 저 계절이 빨리 와서 그런지 따뜻해서 그런지 너무 활짝 피어가지고 사람 웃음처럼 꽃만 쳐다봐도 활짝 웃음이 나와요.
아예 썼습니다.
통일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아유, 항상 이렇게 우리가 언제까지라도 자손 대대까지 이렇게 맨날 전쟁 속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뉴스고 뭐고. 그러니까 빨리 통일이 되면 좀 이런 서로가 좀 통일이 되면 한 나라가 되면은 좀 나중에 후손들한테는 좋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단돼가지고 너무 아쉽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꼭 돼야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그 영등포 여의도에 봄꽃축제를 행사를 해서 이런 그 리본 달기 행사를 하는데 오늘 말고라도 늘 그런 마음이 기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취가 안 되고 또 북한에 자꾸 엉뚱한 그런 행위를 하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런 심이 북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 북에서 이렇게 평화통일 될 수 있도록 좀 기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은 통일을 염원하는 글을 적은 천을 계시대에 전시하거나 풍선에 매달아 날리는데요. 풍선에는 평화통일의 꿈, 민주평통이 함께합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 달면서 무슨 생각하고 다실 거예요?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네네네네. 아우, 돼야죠. 빨리 돼야죠. 네.
아, 이게 지금 소원을 달고 오시는 분에게 네, 이걸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아, 리본 다신 분들한테?
네네네. 북한에까지 멀리멀리 날아가서 우리 남한의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아서 날려보내는 거예요. 리본을 해놓고 자연스럽게 들고 다니면서 평화통일을 알리고.
평화통일 기원... 리본 달기 행사는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데요. 행사가 끝나면 계시대에 전시된 통일 염원글이 적힌 천들을 모아 통일 희망나무를 만들어 전시할 예정입니다.
야경력이 상충력이 한 600만으로 지금 인정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든 분들이 오셔서 좀 저 메시지를 좀 담아주면은 좀 더 뭐 부각시키고 그렇게 위해서 이 부분을 좀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통일의 목적을 좀 달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사 중에는 북한 전통문화예술단의 공연도 열렸습니다.
저희는 북한 전통문화예술단입니다. 아, 북한의 전통을 여기 계시는 남한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가 그동안 겪어왔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좁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통일을 위하는 그 길에 저희 북한의 전통을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 남과 북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한민족의 예술을 그대로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세워진 통일기원꽃탑은 봄꽃축제 행사 중 600만 관람객의 기념촬영 장소로 애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살펴볼 텐데요. 한국 정부가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런 뉴스가 눈에 띄는데 한국민들의 건강한 습관을 위한 대책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소식부터 좀 살펴보죠.
네. 단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한국의 그 식습관을 정부가 나서서 조절하겠다. 관리하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이 단맛이 나는 음식에는 당연히 당류가 많이 들어가고요. 순수 당류가 아니라 가공식품 속의 당류의 양을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고 먹다가는 국민 개인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로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짜게 먹는 것이 익숙했던 이 사람들의 식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나트륨 저감 운동, 그러니까 소금과의 전쟁을 벌여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설탕으로 눈을 돌려서 당류와의 전쟁에 돌입한 겁니다.
예, 한국 사람들이 보통 달게 먹는 편인가요?
뭐 연령대마다 좀 다르겠지만 일단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한국 음식의 단맛이 많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평균 당류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의 기준보다는 낮습니다. WHO의 기준은 하루 평균 2,000kcal를 섭취할 때 한 200kcal 정도만 당 섭취를 하면 된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 사람들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 비율 총 열량의 8.9%로 아직 안정권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이번 그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어린이에서부터 청소년까지 20대까지 젊은 층에서 모두 10% 기준을 넘어서 있는 상태이고요. 또 계속 늘고 있어서 지금부터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비만과 당뇨 등 각종 만성질환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 당뇨 제한 정책을 담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말을 들어보시죠.
현재 우리 국민은 간편식 등 가공식품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당뇨 섭취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의 당뇨 저감 목표는 2020년까지 가공식품을 통한 당뇨 섭취량을 일회일 열량의 10% 이내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도 설탕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도 구체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국민의 식습관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 뭐 이런 의미가 담긴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 언론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4억 2천만 명에 넘는다 이런 조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또 설탕 등이 들어간 단맛이 나는 음식물 섭취가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지목을 했고요. 또 일부 선진국에서는 설탕세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전하면서 오늘 정부의 그 당뇨를 제한하겠다는 정책을 크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국민들의 당뇨 섭취를 조금 제한하고 조절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건지 그 구체적인 방법도 좀 들어보죠.
네, 일단 먼저 모든 가공식품에 담긴 당류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관련 정보를 상품의 표면에 보이도록 한다는 것, 이런 것을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또 당류를 적게 쓰고도 맛을 내는 음식 조리법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겠다, 이런 방법도 선택을 했고요. 식품업계에 그 달고 좀 자극적인 제품 개발하는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권고도 하고 필요하면은 의무화하겠다 이런 방침도 내놨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당류는 음료를 통한 겁니다. 하루 평균 당류가 한 13g 정도가 되는데 종이컵에 콜라를 한 3분의 2 정도 부은 양의 당류를 하루에 한 번씩 마신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당류가 많은 음식으로 지목한 가공식품은요, 각종 음료, 빵, 과자, 떡, 설탕 등이고요. 지난 10여 년간 그 펼쳐온 덜 짜게 먹기 정책의 효과로 나트륨 섭취량이 한 20% 줄어든 것을 본 만큼 이번 설탕과의 전쟁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한국 사람들의 결혼과 이혼에 관한 통계가 나왔다는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통계청이 오늘 2015년 기준으로 한 혼인과 이혼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한 해 한국에서의 혼인 건수는 30만 2,800여 건, 이혼은 10만 9,200여 건으로 혼인도 줄었고 이혼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혼 건수가 줄어든 것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혼인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전해드렸지만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혼인 건수가 지난해보다 그러니까 2014년보다 0.9%가 줄었는데요. 이게 2011년부터 계속 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03년 이후에 가장 낮은 혼인 건수입니다. 혼인율을 얘기할 때 조혼인율이라는 그 어떤 그 특정한 용어가 있는데 이게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데 이게 5.9건이랍니다. 1970년에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치여서 지금 한국 사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자, 결혼 건수가, 혼인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한국의 그 인구 고령화 또 젊은 세대들의 결혼 기피 현상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사회 진출이 많아지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 겹쳐져서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한다는 요즘 한국 젊은이들을 삼포 세대라고 표현하는 것도 무관치 않은 것 같습니다. 통계에 나타난 한국 사람들의 평균 초혼 연령, 남자는 32.6세, 여자는 30세로 나타났는데요. 여자 평균 초혼 연령이 처음으로 30대에 들어섰다고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요. 그 일정 나이가 넘어서면은 노총각, 노처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뭐 한국에서 30살이 넘었다고 해서 이제 노총각, 노처녀로 분류해서는 안 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게 부르면은 시대착오적인 얘기다 이런 얘기 아마 들으실 겁니다.
네.
만약 이게 2005년 정도면 그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30살에 결혼하지 않았다고 노처녀라고 부르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은 거고요. 통계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2005년에는 20대 초반에 결혼하는 여성이 전체 한 15.4%, 20대 후반이 한 46.6%로 30살 여성이 한 10명 정도 모였다면 결혼한 여성은 6명이 넘은 거였는데요. 2015년이 되니까 30살 되기 전에 결혼한 여성은 10명 중에 4명, 30대 초반에 결혼한 여성은 31.7%, 30대 후반에 결혼한 여성은 9.9%, 20대 초반에 결혼한다는 여성 8.4%보다 30대 후반에 결혼한 여성이 더 많아졌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조선말 큰 사전을 만들기 위해 쓰여진 원고가 현대 기술로 복원됐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조선말 큰 사전이라고 하면 그 현대 한국 국어사전의 모태가 된 아주 중요한 사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일제강점기에 그 일본이 한국말을 쓰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그 조선어 말살 정책을 취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조선어 학회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선어 학회 회원들이 제작한 것이 조선말 큰 사전이고 그걸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그때 당시 원고들인데 지금 총 17권의 원고가 남아있는데 그 가운데 두 권의 원고를 복원을 한 겁니다. 1929년에서 42년 사이에 만들어진 원고고요. 70년 넘는 시간이 지나면서 훼손돼서 보관처인 독립기념관이 국가기록원에 복원을 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했던 겁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VOA 뉴스 투데이 2부 함께 하셨습니다. 곧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해서 애청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주시던 BO의 음성 사수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